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 장면을 보았는데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데반 죽음의 여파와 의미를 함께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무대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저께 본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단순히 거기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앞쪽에 우연히 앉아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들을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는 핵심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장면을 그 누구보다 생생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스데반의 죽임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이 총 60절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울 한 사람만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훗날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7명 안수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은 제일 첫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수집사들 중에서도 지혜와 성령과 그 영성과 리더십이 뛰어났던 인물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는 너무나 짧게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뭔가 남기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어요.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것 때문에 사울은 평생 자신은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을 그 간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사울, 훗날 회심해서 주님을 영접한 뒤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인물이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전체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저술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 조직 신학의 토대를 닦아준 인물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예루살렘 밖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다져놓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 바울이 바로 이 스테반이라는 한 순교자의 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지만 이 스테반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는 모습은 바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장은 스테반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아깝고 너무 허무했지만 그것은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전 세계 복음화로 가는 위대한 선교 운동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테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썩어지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테반이 죽고 나서부터 일이 일어나죠.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테반의 죽음이 핍박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순교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벌집을 쓰셔놓은 것처럼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손길이 무섭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예수 믿고 변해서 다행이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집요해요. 이런 사람 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노소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이 핍박이 로마가 한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도한 핍박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테반의 죽음을 슬퍼할 사이도 없이 큰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신실하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셨습니까? 1절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포인트가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임했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요. 성령 강림을 받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과 기적을 이루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가족 같고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이제 새 신자 받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성도들이 자꾸 안주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온 핍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등떠밀어 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그네 영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어느 한 물리적인 공간에 가두지 말고 너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말로 가라 그럴 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쫙쫙 알아서 빠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푸시하지 않으면 잘 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 1945년도 해방 뒤에 나라가 분단되기 전까지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뜨거운 크리스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7, 80%가 다 38도선 이북에 있었어요. 평양은요, 장대원교를 비롯해서 엄청난 대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겠어요, 그 당시는. 길에 지나가면 곳곳에 교회가 있었고 사람들이 전도하고 찬양하고 평양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미션스쿨에서 쏟아져 나온 성경을 사랑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남으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북토가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졸지에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엄청난 수의 이북에 있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운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불같이 일으켰어요. 60년대 이후에는 나라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전 세계로 한국인 이민자들이 흩어졌죠. 중국 이민자들은 어디 가든지 식당 세우기 바쁜데 한국 이민자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는 조크가 있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민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큰 몫을 맡기셨어. 할수 없이 막 하나님이 부러워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10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안주하겠다는 생각이 많았지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련의 폭풍 같은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막 내모셨어. 그때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어떤 폭풍 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때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언제나 최악의 상황 같은 것에서 최선을 만드십니다. 당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집을 떠나서 나가니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유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림돌 뒤에 디딤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이제 막 흩어졌는데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 그래도 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우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흩어지게 하셨냐 그러지 않고 그들이 뭘 합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세? 모여서 상처 치유 세미나 받을세?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냥 두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을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방으로 거침없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때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권능만 받고 흩어지지를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려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철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잠시 잊고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늦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이 변했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그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말 가슴에 제대로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터지는 다이너마이트와도 같고 번져가는 산불과도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불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ver they went,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걱정되십니까?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 나라의 경제가 걱정되십니까? 경제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젊은이들이 걱정되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은혜 받을 거예요.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두루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5절부터 빌립이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일곱 집사가 세워질 때 순서를 보면은 스테반이 넘버원이고 그 다음이 빌립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 안수 집사 몇 기야? 뭐 해병대처럼 1기, 2기. 그런데요, 그건 너무 따질 거 없어요. 1기부터 순교예요. 스테반부터 갑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빌립도 사실 스테반 이상의 말씀과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집사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그 세상적인 크리덴셜로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의 말은 보통 우리가 하는 대화가 아니고 성령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파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그대로 변화시켰어요. 거기다가 빌립은 표적, 즉 기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스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기적들이 퍽퍽 일어나요. 보니까 특별히 빌립이 안수한 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들이 떠나요.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은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병이 왜 나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 몸으로 죄 지을 거면 낫지 마시고 회복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어 살기 위해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제가 아이들 아픈 분들, 그리고 몸 아픈 분들, 안수기도 받으러 올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 건강해진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치유를, 회복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늘의 기적이 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죠.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 능력이 합쳐지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막 마귀들이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생난리를 치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이렇게 큰 이슬 촉촉 이끼가 묻은 바위를 확 밀어버리면 그 밑에 있던 막 벌레들이 막 생난리가 나잖아요. 막 빛이 막확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사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귀신들이 생난리가 나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그 공간 안에 일어납니다. Miracle Zone, 기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갈 때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한 패키지로 쫙 같이 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이 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 병마와 귀신의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었어요. 귀신은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습니다. 온갖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것이 귀신들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사람들한테 붙어 있으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한없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교양 있는 척해도 영이 더러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는 demon possessed라고 하는데 그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억눌림을 받았다고 해도 됩니다. 완전히 귀신한테 지배당해버린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에게 억눌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내 감정과 생각을 압박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눈부신 태양이 있는데 먹구름 밑에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듯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둠의 세력에게 자기 영혼의 일부를 주어버리고 있으면 눌려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설교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 그때 일어나요. 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교회 멀쩡히 들어와서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말씀의 검이 계속 떨어지면서 중간에 그게 펑 터져버린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래 견디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게 눌려있으면요, 찬송을 불러도 감정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계속 신경질이 납니다. 음란한 생각과 폭력적인 생각과 남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물고 와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시기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밉고 짜증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의 권세에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나갔다. 귀신들도 화들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엄청난 하늘의 권세에 놀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설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힘들던 분들이 설교가 전개되고 예배가 뜨거워지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어요. 주일 설교 때 보면은 설교 끝나고 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그거 부를 때는요, 전부 다 다들 상태들이 굉장히 좋아져 계세요. 복음의 불길이 들어올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생기가 말씀을 타고 들어오면요, 어둠의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억누르고 있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귀신들만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요, 병원에서 뭐라 그런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뭉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하는 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00년 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분의 사랑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병들을 단숨에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의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빌립에게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저도 안수하겠지만 사실 한옥 목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거룩한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씀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스스로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안수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안수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들어가서 설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확 가니까 이 사마리아가 정말 홀리존, 거룩한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막 술집마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공장 일꾼들이 슬쩍 해간 공장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 바람에 창고를 새로 짓고, 술집이 다 문을 닫으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부흥 집회 와서 그냥 앉아있고, 석탄 다루던 광부들이 막 나귀들을 때리다가 은혜 받고는 변해갖고 나귀를 끌어안고 형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귀들도 은혜 받았다고 막 돼있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휘저으면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휘저으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그런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 in that city. 사마리아가요, 기쁜 도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미국도 가보면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 완전히 범죄가 많은 게토가 있습니다. 흑인 우범지역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 백인들이 흑인 차별했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차별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항상 불경계예요. 항상 유대 땅보다 못 살아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찌들려서 사람들이 항상 인상 쓰고 다니는 곳이고, 병원도 많이 없어서 항상 병든 자들이 많고, 폭력과 음란과 더러움이 판을 치는, 사람들이 찌푸리고 다니는 그곳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왜?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니까 그 어두웠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룹 해바라기 노래 좋아하는 대학생 하나가 빌립에 대해서 큐티 제목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빌립은 정말 하늘의 행복을 사마리아에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곳은 완전히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도시가 그렇게 기쁨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답답해요. 정치도 경제도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웃을 일이 없는데 교회는 축제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부흥회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다들 얼마나 거룩한 기쁨과 은혜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돌 콘서트 때나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해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병든 몸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실 때 이곳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강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역사와 기쁨이 오늘 이곳에서도 재현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